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와 양국 간 무역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어렵게 얻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를 계속 이어가고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관련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 20여 개국 외교장관이 오늘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들과 일본, 인도 등 21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또 한편 한국전에서 북한을 지원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교장관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브라이언 훅 정책기획관은 지난 12일 이번 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자금과 자원 차단은 물론 북한 주변 해상에서 제재 회피 선박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추후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냉전 시기 유엔군 명의로 회의가 소집됐다며 이번 회의가 합법성과 대표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는 잘못된 속보를 내보냈다가 정정했습니다. NHK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6시 55분경 자사 온라인 뉴스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여라는 문자와 함께 정부가 대피령을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약 5분 뒤인 오후 7시경 속보가 잘못된 것이었고 정부 대피령 제2알럿은 발령되지 않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NHK 대변인은 이런 오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하와이에서도 13일 비상관리국 직원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렀다 미사일 경보가 발령됐고 30여 분 만에 정정돼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내 정치 조직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지도부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요르단강 서안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PLO 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은 1993년 오슬로 협정에 더 이상 구속받지 말아야 하고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3년 체결된 오슬로 협정은 팔레스타인 자치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한 양측 간 합의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앙위원회는 또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 중단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제안했다는 내용도 의결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이 쿠르드 민병대를 주축으로 시리아 국경 보안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앙카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가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우리 국경 근처에서 테러 군대를 육성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할 준비를 갖췄고 작전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이슬람 국가 연합군은 전날 IS 격퇴 이후 시리아 국경 수호를 위해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를 포함해 3만 명 규모의 새 국경 보안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쿠르드 민병대를 자국의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조직 쿠르드 노동당의 시리아 지부이자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한 여행을 하려면 유언장과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유럽의 북한 관광 업체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이 겨울철 공식 운항 시간표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했지만 결항률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려면 유언장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장례식 절차까지 가족과 미리 상의하라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 갱신한 국가별 여행 경보에서 북한 방문에 더욱 엄격한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특별 승인을 받은 미국인에 한해 북한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영사국이 추가한 조건을 보면 미국인은 북한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 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고 보험 수혜자 지정 혹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 즉 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사실상 죽음을 각오하고 준비를 제대로 한 뒤에 국무부에 승인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국무부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간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에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이 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과거에 밝혔듯이 미국 시민 개개인은 북한을 가고 머물며 경유할 때 국무부의 특별 승인 없이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특별 승인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이런 특별 승인 없이 북한을 임의로 방문하면 여권 무효는 물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일 국가별 여행 위험 수위를 4단계로 분류한 새로운 경보 시스템을 발표하며 북한 등 11개 나라를 여행 금지 대상인 4단계에 지정했었습니다. 국무부는 미 정부가 북한과 외교나 영사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 미국 시민에게 비상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이 미국을 대신해 제한적인 비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북한 정부는 구금된 미국인들에 대한 스웨덴 관리들의 접근을 통상적으로 지연하거나 거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새롭게 갱신한 자료에서 북한 인근에서 비행하는 민항기의 위험 때문에 미국 연방항공청이 조종사 등 운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항공정보 시스템과 특별 연방항공 규정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미 특별 연방항공 규정 79호를 통해 모든 미국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미 대학생 오토 범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북한 여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은 북한 여행에 사용할 수 없고 특별 승인 신청자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앞서 VOA에 국무부의 여행 금지 조치 이후 미국인의 대북 관광은 사실상 금지됐고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이 방문 승인을 받는 비율도 매우 적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유럽의 북한 관광 업체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행 보험업계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동부 커네티컷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뉴코리아 투어스는 예년보다 한산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미국인뿐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는 다른 나라 관광객도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Non-American citizens can travel, but their number also declined.
자신의 이름을 마크라고만 밝힌 뉴코리아 투어스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여행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인을 비롯한 전체 관광객 수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 이후로는 60%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45차례 정도에 달했던 북한 단체 관광도 지난해에는 25차례로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외국인 억류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북한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여행 수요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대표는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 국적의 일반 관광객은 지난해 9월 이후 전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Zero. There is no American tourist to North Korea starting September.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 억류 중 의식 불명 상태에서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울러 미 의회에는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인도주의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통해 방문을 허용하는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북한을 찾는 유럽인 수도 부쩍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위건에 있는 루핀 트래블에서 북한 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제임스 피너티 씨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이 여행사를 통해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2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행업계 전체로 봐도 일반 여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과 유럽인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연간 5천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예년 대비 약 30% 감소한 수치라는 설명입니다. 피너트 씨는 북한 관광 수요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최근 영국 정부가 북한 여행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외무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해 11월 29일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영국 외무부는 또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한국 여행주의보도 갱신하며 오는 2월과 3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외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지난해 11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 잇따라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하며 경고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북한 여행과 관련해 보험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피너치 씨에 따르면 북한 관광은 주로 일반 여행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미국과 영국 정부가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함에 따라 이제는 대부분의 경우 고가의 특별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너티 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국영항공사 에어차이나가 베이징 평양 노선 운항을 중단한 것이 북한 관광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부과하는 데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한 국적기를 경험해보기 위해 고려항공 탑승을 선호해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차이나는 의무적으로 중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하는 외교관이나 사업 목적 방문자의 경우 주로 이용되며 저가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들은 주로 기차를 통해 북한으로 이동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오늘 열리는 21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년여 만에 남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유화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번 그 밴쿠버 회의의 목적이 뭔가요?
대북 제재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논의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식 명칭은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이고요. 미국과 캐나다 공동 주최로 21개 나라가 참가합니다. 참가국은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태국, 필리핀 등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과 일본 등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 현재 한반도에서는 다음 달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남북한 사이의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 추가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논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국제사회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 등 어떠한 진전도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사실 그동안의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 밴쿠버 해외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 목적은 북핵 문제의 위험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도 주요 목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그 회의 참가국들을 보면 대부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데요.
예, 바로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국제사회 연대를 과시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을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 해상 차단이라는 게 북한이 선박간 환적 등으로 금수물자를 밀거래하게 하는 것을 막겠다는 조치죠?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과 중국 선박이 불법적인 석유 환적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해상 차단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통해 북한으로의 물자와 자금 유입을 막는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원천 봉쇄한다는 구상입니다.
예, 그 북한을 겨냥한 해상 차단이 가능한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북한의 반발로 자칫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해안선이 넓고 설사 차단이 이루어져도 북한은 육로로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는 한 경제 제재와 마찬가지로 해상 차단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한 게 현실입니다.
예, 마침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요.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한 대로 두 나라의 협력 없이는 대북 압박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 밴쿠버 회의에 6.25 전쟁에서 자신들의 맞서 싸운 나라들이 주로 참가한 점을 들어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 사이의 대화라는 새로운 흐름이 부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들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등 서방 측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점차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양상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려항공이 겨울철 공식 운항 시간표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항 기록과 비교하면 결항률이 60%에 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항공은 최근 게시한 스케줄에서 중국 베이징에 주 3회, 셴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각각 2회씩 취항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스케줄의 적용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항공편을 띄운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BOA가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려항공의 실제 운항 기록은 스케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장 올해 들어선 항공편의 운항 횟수가 주 6회라는 안내와 달리 2회에서 3회에 불과했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베이징행 JS-151편과 돌아오는 JS-152편이 화요일과 토요일에만 운영돼 스케줄표에 게시된 목요일 노선은 결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블라디보스톡과 셴양행 노선은 아예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에도 베이징행 노선이 화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되고 블라디보스톡행 항공편이 금요일 하루만 이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6일, 총 7번 운항한다고 안내한 고려항공의 스케줄과 대조한다면 첫째 주의 결항률은 71%, 둘째 주는 57%였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려항공 웹사이트에서 항공편의 운항 상황을 보여주는 오늘의 항로 페이지에는 모든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항공의 오늘의 항로 페이지는 토요일인 13일 셴양행 항공편이 오전 11시 30분에 정시 출발해 셴양의 현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10분에 도착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이레이더 24는 이날 베이징 노선만이 유일하게 운영된 고려항공편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셴양 공항의 출도착 안내 페이지 역시 해당 항공편의 착륙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고려항공의 운항 횟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실제 투입되는 항공기 역시 한 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고려항공은 안전 문제 등으로 해외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 4대를 8개 노선에 투입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항공기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쉴 새 없이 해외로 취항하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운영된 총 5개 노선의 항공기는 모두 기체 번호가 P-633인 러시아 투폴레프사의 TU-204 기종이었습니다. 현재로선 고려항공의 운항 감축은 겨울철 비수기와 제재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고려항공은 11월부터 기존 노선의 운항 횟수를 크게 줄이고 정기편을 부정기편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베이징 노선이 주 2회만 운영되거나 셴양과 블라디보스톡 노선이 일제히 결항하고 간간이 운항하던 상하이행 항공편이 전혀 포착되지 않은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단순히 겨울철 비수기의 영향으로만 보기엔 결항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은 겁니다. 고려항공은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 5개 도시를 비롯해 러시아와 태국,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을 취항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이유로 고려항공의 입항을 막으면서 정기 노선은 중국과 러시아에만 남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2016년까지 진안과 칭다오, 타이완 등에서 활발하게 운항됐던 중국 관광객용 전세기마저 사실상 뜨지 않았습니다. 고려항공의 운항 감축에 제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포기 의지를 밝힐 때까지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서방세계 미 동맹국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15일 남북 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에 비유했습니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는 남북 간에 일어나는 일들과 접촉을 매우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북한이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한반도 위기의 원인인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추가 도발을 삼가는 게 여전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이런 반응은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대화 공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핵미사일 도발을 북한이 멈춰야 진정성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영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올리비아 워터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공보관은 15일 VOA에 평창올림픽에 관한 남북한의 접촉 재개와 관계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관한 진지하고 신뢰 있는 협상으로 가기 위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남북 대화를 반기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로지 대화만이 북한의 핵미사일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때문이라는 걸 상기할 때 북한 정권이 협상장에 나와 이에 대해 폐기를 논의할 준비가 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조율된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15일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에 관한 남북 대화 재개를 환영한다며 회담이 올림픽 성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대화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일치하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의 문을 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노선을 바꾸려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 역시 단호하다며 기존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이고 가능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국제 안보에 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남북회담이 긍정적인 진전을 나타내는 격려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남북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닦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광범위하며 신뢰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북한이 참여하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대외관계청 대변인실은 15일 VOA에 이유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 권장하고 있으며 EU가 독자적으로 상당히 많은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특히 유럽연합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국가가 북한이라며 몇 주 안에 추가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115대 미 의회의 두 번째 회기가 이달 초 시작된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 대북 금융 제재 법안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처리를 앞둔 북한 관련 법안들을 이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미 의회에 북한만을 특정해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24개에 달합니다. 114대 회기 중 16개가 상정됐던 것과 비교해 확실히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다른 법안과 합쳐져 통과된 법안과 더 이상 심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결의안을 제외하면 총 17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이번 회기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상원과 하원에 동시 계류 중인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은 지난해 11월 초 상원 은행위를 통과해 현재 상원 전체 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의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원비어 대북금융제재법으로 명명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하원 법안은 이미 전체 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원 표결만을 거치면 법제화가 유력해집니다. 상원과 하원의 대북 금융제재 법안은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했는데 현재 의회에서는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유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이들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법안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상하원에 모두 유사 법안이 계류 중인데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원 표결이 관건입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 처음 채택된 뒤 두 차례 연장된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허용하고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 공석으로 있는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직이 별도로 임명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유입수단을 다양화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조항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하원 외교위 차원에서도 별도의 법안 마련이 추진 중입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법안도 상원과 하원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외교 공간수를 줄이고 미국의 원조를 끊는 등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으로 하원에서는 외교위에 계류 중이며 상원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전체 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양원에 동일한 내용의 동반 법안 형태로 발의돼 하원 심의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3명의 한국계 미국인 등 미국인들의 안전한 송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대북 선제 타격 제한 법안도 상원과 하원 외교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단추 발언을 계기로 의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인도주의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하원의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는 10일 올 회기 첫 번째 청문회 주제로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과 시행 현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경제가 올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자립경제와 인민생활 향상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립경제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중심 과업은 당중앙회의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 대응 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립경제를 강조한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와 제재 전문가인 서울대 김병현 교수입니다.
특히 자립경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신인사부터 쓴 것 같습니다. 뭐 자립갱생 이런 말이 두 번 들어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마 2016년 즉 그 북한이 4차 핵실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제재로 말미암아서 북한이 자립경제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병 합작을 강조한다든지 경제 개발구 뭐 개발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외 경제 관계에 대한 기대는 거의 접었고 대내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올해도 제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립경제를 더 강조하게 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 경제는 대북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10% 줄어든 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7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3%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8%가량 증가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북한은 지난해 대중교역에서 16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월부터 11월 사이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인 무연탄 수출은 약 4억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 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실제 국내 총생산이 전년에 비해 3.9% 증가한 것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2016년 북한 실제 GDP가 2015년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영향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물론 무역량 수출은 많이 줄었지만 수입은 전체적으로 늘었거든요. 다만 이제 8월부터 수입이 줄기 시작했는데 아마 하반기 이후 8, 9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작년 전체로는 영향이 충분히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2, 3, 7, 5까지 겹쳐서 올해는 북한 경제가 정말 상당한 타격을 받기는 받을 겁니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 3, 7, 5호의 영향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대중수출 감소세와 국내 석유 가격 추이, 중국 내 투자 북한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 등을 통해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김병현 교수는 북한이 최근 남북 대화에 나선 것도 제재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기 전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려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을 거의 다 차단하고 석유 제품 수입까지 제한해 이 같은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해외 송출을 늘리는 방안도 제재로 막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각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화벌이 수단이 대부분 차단되면서 북한의 시장 경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는 위축이 이제 불가피할 거고요. 북한 경제 전체에서 받는 영향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자체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제재가. 그래서 북한 경제나 북한 시장이 유동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활동을 이제 위축시키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재 영향으로 올해 북한의 시장 경제가 2, 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게 나타나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환율이 막 뛴다거나 물가가 뛴다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보기에 급작스럽게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 형태, 그런 형태로는 안 나날 겁니다. 조폭 경제가 쪼그라들면서 버티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자립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울대 김병현 교수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외화도 벌고 그 외화를 번 걸 가지고서 중국에서 기계를 사와서 그 산업 설비를 쓰기도 하고 또 식량을 사와서 그걸 임금으로 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무역 의존형 경제가 갑자기 자립형 경제로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는 그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도는 하고 또 시도는 하겠지만 그 실제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도 북한이 추구하는 자강력 제일주의 국산화 정책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절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모든 물품을 자신들이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찌 되었건 외화를 확보하고 또 해외로부터 원자재라든가 또는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자립경제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워낙 지금 비공식 부문, 장마당이라든가 시장이 워낙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자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당국으로 흡수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립경제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핵화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B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6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지원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2년 내에 로힝야 난민 송환 작업을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서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의 지원금을 줄일 계획이라고요?
네, 미국 정부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UNRWA에 내는 돈을 원래 계획했던 금액의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이라고 AP통신과 영국의 가디언 등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첫 지원자금 1억 2,500만 달러 가운데 6천만 달러만 지급할 방침이란 겁니다.
네, 먼저 이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어떤 단체인지 살펴볼까요?
네. 지난 1948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 제1차 중동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팔레스타인 주민 70만여 명이 난민이 되면서 이들을 돕기 위해 유엔이 세운 기구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입니다. 미국은 이 기구의 최대 지원국인데요. 연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억 5,500만 달러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 1948년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만든 기구인데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권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 처리가 잘 안 됐는데요. 유엔 총회가 이 기구의 임무를 해마다 연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500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후손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 그리고 레바논 등에서 유엔 구호에 의지해서 살고 있죠.
예. 자, 그런데 미국이 이 기구의 지원금을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매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수억 달러를 내지만 어떤 감사나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요. 이 기구에 계속 막대한 돈을 내는 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 이스라엘 쪽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나타냈다고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기구를 아예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7일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완전히 동의한다면서 이 기구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영구적으로 만든다고 말했고요. 이 기구에서 조성한 기금을 전 세계 난민을 종합관리하는 유엔 난민기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를 없애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보다는 온건하게 지원금을 좀 줄이는 쪽으로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뭐 미국 정부 내에서 더 강경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팔레스타인 측이 수년째 중단된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상에 나올 때까지 지원금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동 불안정이 심화할 것을 우려해서 지원금 축소 방안을 지지하면서 일단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금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내는 조건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의 대화에 나오는 건가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뭐 일단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미 국무부와 백악관 측은 지원금 삭감의 이 구체적인 배경이나 나머지 액수를 집행할 계획 등에 대해서 즉시 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란 겁니다.
예. 자, 그럼 팔레스타인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측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치 지도부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중앙위원회는 어제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도 중단할 것을 마무드 아바스 수반에게 제안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로 지난 1993년에 체결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전제인 오슬로 협정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설명했습니다.
예,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의 강경한 입장은 무엇 때문이죠?
네,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이 평화협상 가능성을 즉각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미국 대사관을 현재 테라비브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평화협상에 나오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번에 이 피에르 중앙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트럼프에게 노,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평화협정 구상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들을 2년 내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요?
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당국이 65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 송환 작업을 2년 이내에 마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외무 당국자 간 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송환 작업은 되도록 개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고요. 미얀마 측은 추가적인 난민 이탈을 막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송환 작업을 언제 시작할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들을 미얀마에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건가요?
그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로힝야족 집단 거주지가 방화와 약탈 등으로 상당 부분 파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인근에 임시 난민촌을 짓기로 했습니다. 먼저 3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600여 채를 만드는데요. 이 가운데 100여 채는 이달 중에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저 어쨌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려하던 난민 사태 조금씩 좀 진전을 보이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미얀마군은 얼마 전에 로힝야족 집단 살해 책임을 일부나마 처음 인정했고요. 정부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은 이 조치가 로힝야 난민 사태 책임을 지기 위한 여정의 첫 단계로서 긍정적인 것이라고 지난 12일 현지를 방문한 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직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어쩌다가 65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이 이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가게 된 건지 한번 다시 되짚어보죠.
네, 이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데요. 불법 이민자 취급을 받으면서 주민 기본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얀마 당국과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말에 무장한 로힝야족 주민들이 경찰 초소 등을 습격한 뒤에 이 군이 진압에 나서면서 살인과 방화, 약탈, 성폭행 등이 잇따랐고요. 인명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이웃나라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으로 이 난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예, 자, 미얀마 당국은 테러와 폭도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유엔은 이 로힝야 사태를 인종 청소로 보고 있는데 미국도 입장이 같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의 인종 청소 규정에 동의하면서 로힝야족에 대한 잔악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마흥마우소 장군을 이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지난달 제재와 관련해서 인권 침해와 부패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연방에너지부사나 에너지정보국 EIA가 발표한 전망인데요. EIA는 미국 원유 생산량이 2019년에 세계 최대 산유국 가운데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와 엇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그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EIA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 생산량이 하루에 1,030만 배럴 정도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2019년이 되면 하루 약 1,080만 배럴이 되고 11월 경에는 대략 1,100만 배럴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하루에 1,100만 배럴을 생산했고요. 사우디는 1,0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의 올해 생산량 전망치도 상당히 많은 양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1970년대에 세워진 기록을 넘어선 이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 몇 년 안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사우디와 러시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역시 이 셰일 석유 증산 덕입니다. 셰일은 입자가 작은 진흙이 뭉쳐져서 형성된 퇴적암의 일종인데요. 한국어로는 뭐 혈암이라고도 하는데 이 셰일 석유는 이 셰일층에서 추출하는 석유를 말하죠.
예. 그 과거에는 이 셰일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채굴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이 셰일 석유의 생산이 저조했는데요. 강력한 수압을 이용한 채굴 방식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이 셰일 석유도 충분히 이 경제성이 있는 자원이 됐습니다. 그 밖에 올해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자급을 강조하면서 석유 증산을 추진해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유가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 산유국들이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또 캐나다나 미국에서 나오는 셰일 석유가 대거 원유 시장에 풀리면서 유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죠.
예. 자, 유가 약세 때문에 이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산유국이 원유 생산을 제한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조절해서 원유 하락세를 막으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유가도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유가 변동의 기본이 되는 미국 텍사스 중질유가 최근 60달러 선에 머물러서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원유 가격이 약 53달러 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에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6도, 개성 아침에 영하 2도, 낮에는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리겠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영상 7도, 원산 아침 기온 영상 1도, 낮 기온은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1월 1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와 양국 간 무역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어렵게 얻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를 계속 이어가고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관련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 20여 개국 외교장관이 오늘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들과 일본, 인도 등 21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교 장관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브라이언 훅 정책기획관은 지난 12일 이번 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자금과 자원 차단은 물론 북한 주변 해상에서 제재 회피 선박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추후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냉전 시기 유엔군 명의로 회의가 수집됐다며 이번 회의는 합법성과 대표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는 잘못된 속보를 내보냈다 정정했습니다. NHK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6시 55분쯤 자사 온라인 뉴스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여라는 문자와 함께 정부가 대피령을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약 5분 뒤인 오후 7시경 속보가 잘못된 것이었고 정부 대피령 J-alert은 발령되지 않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NHK 대변인은 이런 오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미 하와이에서도 13일 비상관리국 직원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 미사일 경보가 발령됐다. 30여 분 만에 정정해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내 정치 조직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지도부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요르단강 서안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PLO 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은 1993년 오슬로 협정에 더 이상 구속받지 말아야 하고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3년 체결된 오슬로 협정은 팔레스타인 자치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한 양측 간 합의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앙위원회는 또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 중단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에게 제안한다는 내용도 의결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이 쿠르드 민병대를 주축으로 시리아 국경 보안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앙카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가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우리 국경 근처에서 테러 군대를 육성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할 준비를 갖췄고 작전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이슬람 국가 연합은 전날 IS 격퇴 이후 시리아 국경 수호를 위해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를 포함해 3만 명 규모의 새 국경 보안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아와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 난민 송환을 개시 2년 만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오늘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난민 송환을 위한 실무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성명에서 송환자들을 위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들을 위한 임시 수용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난민 송환 전차를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